예, 시편 36편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는 읽으실 때마다 다윗이 살던 인생을 되짚어 보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려울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권력 다툼 가운데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예배하던 자들,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자기를 공격했던, 그래서 까닭 없이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심지어는 이제 미친 척 하던,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었던 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빛이 없다. 자, 이 악인도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자랑할 정도까지 이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아, 이거 죄인데 하면 안 될 건데, 아, 조금 그렇네,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그냥 무감각한 부분들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주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이 말이 사실 우리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전에는 지혜로운 자요, 선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그쳤다는 이 뜻이 갑자기 지혜와 선행을 그만둬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한 걸음 나타나지 않는데, 어?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다윗의 입장에서 갑자기 악을 행하고 사람이 왜 저럴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는 거죠.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자랑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전에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이 말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그 이불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일어나면 이런 짓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악을 궁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와 선행을 하는 정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돌변하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가 차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뿐이고 가까운 자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들어 사람에게 보던 그 마음과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이고 공중이고 산이고 바다인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구원을 볼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은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보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사는 것은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 표현은 아주 확실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주의 날개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라는 표현은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에 왔더니, 그죠? 우리 주의 집, 다윗의 때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는 거죠. 거기 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그런 예물들과 또 짐승들의 그런 살코기가 있죠. 나눠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습, 예배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7절, 8절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어디서 체험을 하느냐,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 주일만큼은,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주일만큼은 즐거워야 되고 좀 악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욕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인적으로 다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주일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뭐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자리는 주의 집인 겁니다. 주의 집에서 복을 받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눈에 손을 만져줘 내가 어디 갈 만한 그런 뭔가 구체적인 그런 위로의 장소는 사실은 성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람 때문에 실망한 다윗이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바다를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은 예배의 장소밖에는 없습니다. 성소에 와보니까 그 복이 생각나는 것이고, 복락의 강물에 대한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가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을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거든요. 악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빛을 봐야 된다.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시편 89편에 가면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 얼굴 빛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시니까 자기들이 빛 안에 가는 겁니다. 이 태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10절 이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 이야기했냐면요, 자 11절에 보면 그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12절에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지금 악인은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악인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건데 악인들이 실제로 대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뭐 전쟁에 나가서 함께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황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리 자기를 대적한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다 죽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힘도 없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윗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임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이제 뭐 악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를 일으킬 때에 교회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상대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붙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 전체는 악한 자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악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꺾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을 노래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찬양하며 요 시를 지을 때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 찬양과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로 이겨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7절에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다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다윗의 고백 그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어제 예보로 이제 저녁 예보로 이제 35억이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주위도 이제 뭐 정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말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